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한국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체의 의견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형 김정남 씨 시신을 북한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망자의 가족으로부터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서한을 접수해 시신의 북한 송환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정남 씨 시신은 사건 발생 약 45일 만에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는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의 일종인 BX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상대방 국가에 영유됐던 자국민들의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고 매우 성공적인 운동을 전개했다고 미 전문가들이 30일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외교정책연구소의 사이버안보 전문가인 클린턴 와치 연구원은 러시아가 힘의 정치와 반대되는 정치의 힘을 통해 제2차 냉전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치 연구원은 미국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인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한 사이버 공격과 정보 왜곡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오너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캠페인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하고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차우쇼울루 장관과 회담 뒤 오늘 대화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을 위한 협력과 지역 내 안정 확립,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터키는 1952년 이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일원이었다며 같은 나토 동맹으로서 또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으로서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 북극 포럼에 참석해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도 핀란드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열린다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워싱턴에 친구가 많다며 양국 관계는 적절한 시점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쿠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라크 지도자들이 제2의 도시인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물리친 후에는 여러 종파가 화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라크의 인도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바그다드에 도착한 쿠테스 사무총장은 이라크 지도자들이 모든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해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라크의 순위파 아랍계는 다수파인 시아파가 국가기구를 통제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곧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일과 7일 미 남부 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 등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군 당국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핵폭탄으로 폭발 위력을 키워서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와 관련해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30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떤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지난 1차에서 5차 핵실험과는 달리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증폭 핵 분열탄이나 초기 형태의 수소탄 등을 동시에 터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며 6차 핵실험으로 핵 개발을 결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다양한 핵폭탄을 터뜨려 폭발 위력을 키워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며 하루에 시차를 두고 동시에 터뜨릴지 아니면 하루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핵실험을 할지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다중폭발 시험 가능성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위력이 큰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어떤 실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력을 계속해서 증가시켜가면서 여러 발 터뜨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적화를 위해서 조건을 좀 달래가면서 터뜨리는 방법이 있고 예. 위력은 증폭형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한 3,40에서 한 200킬로톤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증폭형을 할 것 같긴 하고 위력이 큰 거 그 와중에서 다발 실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 준비 작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준비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중폭발 시험 관련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준비 작업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위력이 크다. 파키스탄식으로 한꺼번에 뭐 우라늄탄하고 뭐 다 같이 이제 시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죠. 그때까지는 지금 뭐 5차까지 이렇게 보여준 거는 매번 이렇게 조금씩 임프루브 되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지금 준비 작업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면적이나 뭐 이런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준비하는 영역이 굉장히 그 넓다는 거글랑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제4차 핵실험 당시 수소탄 핵실험을 마쳤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북한이 이제 와서 다중폭발 시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키스탄식의 다중폭발 시험은 핵실험 경험이 부족한 나라가 한꺼번에 핵을 여러 개 터뜨려 정보를 수집하고 핵실험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당장 6차 핵실험보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선택도 선택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도 따라서 급상승하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안보리 제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외교부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원유 공급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의 배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제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와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된다면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군사 장비들 움직이는 것, 모든 게 원유가 들어가죠. 그다음 그뿐이 아니고 경제 각 부분, 그리고 인민들 땔감이죠. 이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원유 공급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원유 공급 중단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성명에서 두 정상이 플로리다의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전 세계와 지역 그리고 양자 간의 관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도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군사 조치를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길은 비핵화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적용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 a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일부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대북 선제 공격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으며 미국은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흑사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과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최근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대북 선제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대북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동맹국들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고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our allies are ironclad and will endure.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미일 두 나라가 핵확산 금지 조약 준수를 비롯한 비확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partners on non-proliferation issues, including uphold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이에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조기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대북 정책 토론회. 대화가 제재와 협상 등 기존의 방식들에 집중되자 방청석에 있던 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이 정권 교체 이 두 단어는 왜 언급하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Two words that haven't been used. Regime change. If we're convinced that the North Koreans won't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북한의 핵무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권 교체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코사 소장은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수단을 통해 김정은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독일 마샬 기금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북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건 오설리번 하버드대학 교수가 정권 교체를 언급합니다.
I'm struck that both of you said we need to throw everything we can at this problem, but both of your lists don't include regime change.
앞서 발언한 토론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란 말은 제외했다는 지적입니다. 오설리반 전 부보좌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옹호하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부담이 큰 무력 사용이나 정권 붕괴 시도보다 중국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친중국식 정권 교체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브래드 스테핀슨 논설 부실장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분명한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유인책과 제재를 모두 사용했지만 실패한 만큼 우선 친중국 방식의 정권 교체를 중국과 협의하고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중국을 압박하며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강력히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랄프 코사 소장은 28일 VOA에 친중국식 정권 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can tell the Chinese if you support our efforts at regime change, we will support efforts at having a pro-Chinese.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보다 덜 적대적인 친중국식 정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주 브뤼셀 포럼에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쉬운 방법이 없고 정권 붕괴 시도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 easy way to bring about regime change.
셔먼 전 차관은 대신 국제사회가 공조해 지금까지 구사했던 모든 방법을 동시에 동원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며 핵무기와 정권 생존 사이에 태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사 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 정부에 정권 교체를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이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그를 권좌에서 축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failure for him to change his policy leaves us with very few options other than trying to remove him from power.
코사 소장은 정권 교체 압박 방식의 하나로 대대적인 대북 전단과 방송 등을 통해 정확한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벤의 선임 연구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그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elling him if he does more tests, we will take actions that will hurt him in his internal politics, which goes towards regime change.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을 삼류국가로 전락시키고 고립시킨 책임을 제기하면서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거듭 비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 타격했든 수많은 핵 전략 자산들과 특수 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지난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선제적 특수 작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도발자들에 맞선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첨단 핵 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부대들의 선제 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 공격뿐이라며 북한군의 핵 타격 조준경은 미국을 주시하고 있고 움쩍하기만 하면 미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 특수작전 훈련에 맞서 거친 언어들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미한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 기도까지 드러났다며 북한식 선제 타격전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부에 이어 외무성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향후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한편으론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들을 구체화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계산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준비하면서 그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장 또는 충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도발적인 행태 자체의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도발에 대한 정당화, 책임 전가, 명분 축적 이와 같은 측면들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강경책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지는 흐름에 맞서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너희들이 하더라도 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테이블에 얹어놓고 중국한테도 이 결국은 미국한테 뭐 핵 문제와 이제 평화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체제 특성상 수뇌부 공격에 대해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서별로 충성 경쟁 차원의 거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반복된 도발에 집착할수록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핵개발보다 동맹 강화에 주력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을 택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My personal opinion is that would be a mistake. It is Japan's decision to make, but that would be a mistake for a couple of reasons.
주몰트 전 부차관도는 29일 미국 아시아 연구소가 미 의회의 아태 지역 접근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핵 프로그램 추진에 많은 비용이 들고 미국이 핵우산 등 방어 자산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s really expensive to have a nuclear weapons program. It costs a lot of money. I think both the UK and France.
주몰트 전 부차관도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전략 핵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자각하고 있다며 1945년 핵무기 피해를 기억하는 일본 국민들이 그런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동맹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희소한 국방 재원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argue that the best way for Japan to use its scarce defense resources is in ways that would reinforce the alliance rather than pursuing a separate nuclear program.
이어 일본 스스로 선택한 길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라며 미국과 매우 긴밀히 공조해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고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몰트 전 부차관도는 미국이 일본에 X-밴드 레이더를 전개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죄를 벌하는 법정형에 사형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다음 달 발간되는 북한 인권백서 2017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한국 정부가 공개한 북한의 2012년 5월 개정 형법에서는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이나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형법이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롯해 인권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죠.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29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가 국제사회 안보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orces political prisoners to work themselves to death in coal mines. To finance its nuclear program.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탄광으로 보내 죽도록 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이날 발언은 안보리의 논의 범위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일부 나라들이 안보리의 역할을 평화와 안전으로만 한정짓고 인권 문제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전은 인권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is, peace and security cannot be achieved in isolation from human rights.
인권 침해가 분쟁의 부산물이 아닌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 굴욕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폭력에 의존하게 되고 인간성과 존엄성을 빼앗긴 사람들 역시 반드시 복수를 원하게 된다는 사실도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인권과 안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시점이 왔다고 강력히 믿는다면서 이사국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4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돼 헤일리 대사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헤일리 대사는 전통적으로 안보리의 인권 논의에 반대해온 나라들을 의식한 듯 우리는 어느 나라가 문제를 제기하는지 또 이들이 이전과 똑같은 내용의 변명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안보리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노르웨이 잡지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이 경기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의 축구 전문 잡지인 조시마르는 적어도 11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2018 러시아 월드컵 개최 도시인 상테르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테르페테르부르크의 대형 아파트 건설 전문업체인 달피테르 스트로지가 지난해 8월 말 북한 노동자 60명을 경기장 건설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외관을 치장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곧이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호화 아파트 건설업체인 스벤선즈가 북한 노동자 50명을 투입했고 이들에게는 페인트 작업이 맡겨졌습니다. 잡지는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현장 감독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로봇처럼 일만 했으며 매우 불행해 보였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경기장 옆에 울타리가 쳐진 제한구역 내 화물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들 중 한 명이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현장 감독은 전했습니다. 이 현장 감독은 다른 북한 중개인이 자신을 찾아와 2016년 말까지 24시간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숙련 노동자 100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개인은 북한 노동자들의 총임금으로 600만 루블, 미화 1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중 7만 달러는 북한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회사와 노동자들이 나눠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하루 10달러를 지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감독은 당시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 그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잡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슈샤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도 소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때가 토요일 오전 9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입구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벽 뒤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북한 노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임시 매점의 여성 종업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한다며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여러 국제인도적 기구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이 같은 상황을 노예와 인질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최고 90%를 착취당하고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지는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24시간 감시를 당하며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북한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한 조치와는 대조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평양을 연결하는 전세기가 28일부터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전세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이라며 전세기 취향으로 국경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기 취향 외에 단둥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반나절 일정의 신유주 관광 상품도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랴오닝성 여유국을 인용해 해당 상품 이용자 수가 올해 초 현재 2만 명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광 관련 사업은 단둥시가 위치한 압록강 지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백두산에 가까운 지린성 옌벤 조선 자치주의 허룽 씨는 북한 무봉 관광 특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봉 관광 특구는 삼지연군 무봉 노동자 지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허룽 씨는 무봉 특구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측에 먼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해당 특구의 50년간 개발권과 경영권, 사용권을 허룽 씨 측에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무봉 특구를 통한 백두산 관광과 삼지연 관광이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허룽 씨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무봉 관광 특구 내 기반 시설 건설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무봉 특구를 통한 북한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시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중국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예산 300만 달러를 들여 두만강 팡촨 부두에 유람선 전용 부두와 연합검사 봉사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춘시 동쪽 끝에 있는 팡촨 부두는 강 건너 북한 두만강역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전용 부두에는 300톤급 유람선이 취항합니다. 훈춘시는 유람선을 타고 팡촨 부두를 출발해 북한 승전대와 특색 관광마을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훈춘시는 또 지난 9일부터 자가용을 이용한 북한 여행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북한이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전력 사정이 지난해 다소 호전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량이 2014년 수준으로 회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인사들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의 전력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온 한 인사는 지난해의 경우 4, 5년 동안 방북할 때마다 경험했던 정전을 한 번도 겪지 않을 만큼 평양의 전력 사정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마다 북중 접경 지역 현지 조사를 해온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도 중국과 국경을 접한 신의주 지역의 경우 밤에도 환한 불빛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동 세관과 신의주 세관 앞에 중조 우이교와 새로 건설한 신압록강 대교의 경우 조명, 즉 일루미네이션이 화려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의주 청년역, 또 그 주변에 있는 중국계의 쇼핑몰, 호텔, 비즈니스 건물, 그 외에 다른 지구에도 고층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매우 조명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단동과 신의주, 남신의주, 평양을 잇는 일본 국도에도요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종철 교수는 평양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인들과 학자들의 말이라며 평양과 개성에서도 야간 조명으로 도시가 화려하게 변화하고 있고 야간에도 호텔이나 빌딩, 식당과 놀이공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전력 사정이 호전된 이유로 우선 가뭄 해소에 따른 수력발전 부문의 개선을 꼽습니다. 수력발전은 북한 전력 수급의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지역의 강수량은 2015년 하반기부터 늘어나 지난해 1월과 6월을 제외하고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모작과 가을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5월의 평균 강수량은 148mm로 평년 대비 92%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가뭄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 2015년 수력 발전량이 지난해 다소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다 백두산 청년 영웅발전소 2-3호기와 원산 군민발전소의 완공 등 새로운 수력발전소의 가동도 발전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력발전 부문 역시 2015년에 비해서 발전량이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열린 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선결 조건으로 꼽고 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효율 증대, 연료탄 공급 증대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평양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화력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효율화 등에서 성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이 추진한 70일과 200일 전투 등 속도전 기간에 화력발전 설비의 개보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도전에 따른 석탄 생산과 연료탄 공급 증가도 화력발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력도 많이 투입하고 생산 자원을 미리 당겨서 넣는 거잖아요. 속도전이라는 게 주로 저기 석탄 부분의 생산이 늘어서 연료탄 공급이 늘어났을 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화력발전을 계속 강조하니까 발전소의 개보수 현대화를 당겨서 그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였을 가능성, 두 가지를 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죠. 속도전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와 대북 제재 등으로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북한 내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료 공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의 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우연탄이나 유연탄이 늘어났다고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량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평양의 전력 사정이 호전된 데는 중국으로부터의 발전기 지원 덕분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해외 인사는 평양의 경우 2015년 10월 유인산 중국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 이후 원조 형태로 중국산 발전기 10만 킬로와트 2기가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평양의 전력 사정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인사는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도쿄신문은 지난해 7월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7차 당대회 직전부터 평양으로의 전력 공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전력 공급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북한의 발전량은 가뭄 해소와 7차 당대회에서의 전력 부문 강조 등에 따른 자원 투입 증가의 영향으로 2014년 수준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전력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입니다.
북한이 지금 수력발전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 석탄 부분은 석탄의 수출량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석탄량이. 그러니까 2017년에도 전력난은 계속되겠지만 2016년보다 뭐 더 크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7차 당대회에서 전력 문제 해결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과제로 내세운 만큼 올해도 만성적인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여자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전에 참가하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담보서를 한국 측에 보내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신변 안전 보장 각서가 29일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 한국 축구협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변안전담보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측 신변안전담보서가 도착함에 따라 한국축구협회가 선수단 방북을 신청할 경우 국제스포츠대회인 점을 고려해 승인할 예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재미있게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끼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앞바에도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끼고 평양과 양덕 그리고 남포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양덕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5도. 신유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시청은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흐리다가 오후에는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0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1도.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되고요. 동해북부 앞바다에도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 한국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에서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치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난달 13일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시신이 3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은신해 온 김정남 씨 암살 사건 관련자 현광성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이 31일 새벽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다며 이들과 함께 김정남 씨 시신도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30일 김정남 씨 시신을 북한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망자의 가족으로부터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서한을 접수해 시신의 북한 송환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는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일종인 BX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중에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매우 성공적인 운동을 전개했다고 미 전문가들이 30일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외교정책연구소의 사이버 전문가인 클린턴 와치 연구원은 러시아가 힘의 정치와 반대되는 정치의 힘을 통해 제2차 냉전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오너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캠페인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두 명의 백악관 당국자들이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 윈수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정보기관들로부터 의도치 않은 사찰을 당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두 명의 백악관 관리가 에즈라 코엔 와트니크 백악관 국가안보의 선임국장과 마이클 앨리스 백악관 법무팀 변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익명의 소식통들에 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30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하고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차우쇼울루 장관과 회담 뒤 오늘 대화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을 위한 협력과 지역 내 안정 확립,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터키는 1952년 이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일원이었다며 같은 나토 동맹으로서 또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으로서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 북극 포럼에 참석해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니니스토 대통령도 핀란드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열린다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가 적절한 시점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